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일러서 안목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것.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무슨 문을 여닫을 때 받침대로 사용하던 무슨 항아리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청나라 시대에 엄청난 가치 있는 뭐 이런 이야기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조선시대 옛날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고서화 이런 거 막 찾아다니는 거강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1934년에 어떤 그 옛날 고서와 찾아다니는 거강꾼이 송병준, 친일파 송병준 집에 그 가가지고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뭐 여하튼 그 집에 뭐 이렇게 하루 묵게 되었는데 밤에 뒷간 가느라고 나와 봤더니 군부를, 하인들이 군부를 떼는데 보니까 뭐 종이 뭉치가 쌓여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초록색 비단으로 되어 있는 책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봤더니 해악전신 첩이라고 이거 겸재정선 선생님이 제가 알기에 18세기에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한 화가였거든요. 벼슬도 많이 했지만 이분이 나이가 72세 때 금강산 유람하면서 그린 그림이랍니다.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이 뭐가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에 뭐 낙관도 찍혀 있어야 되고 뭐 서문, 시문, 발문 뭐 이게 다 설명이 있는 아주 완벽한 이게 그림첩이래요. 이거 엄청 귀한 거래요. 그런데 송병준 그 집에서 이거 가치를 몰라가지고 하인이 불 때는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그 쟁여 있는 거기서 이 거강꾼이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팔아라 그랬더니 장작개비 값이나 주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쌀 한 가면의 값 20원을 주고 샀대요. 그래가지고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간송미술관 하는데 여하튼 우리나라 뭐 엄청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 집에 가져갔더니 가져가서 20원 주고 산 거를 200원 달라고 그랬대요. 간송 선생이 물건은 제 값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1500원 주고 이걸 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에 우리나라 보물 1949호로 지정이 됐대요. 엄청 귀한 건 이거 불쏘시개로 이거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불쏘시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안다는 것,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래서 뭐 무슨 벼룩시장에서 산 조그마한 그림인데 보니까 뭐 엄청난 화가가 그린 그림 몇십억 나가고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아, 이 안목,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우리가 100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 100편은요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 같은 거예요. 샌드위치 드셔보셨죠? 샌드위치. 빵 사이에 그 알맹이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섯 구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섯 구절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 하면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제대로 모르면 신앙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거죠. 별것 아닌 이 예수 믿는 신앙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 믿는 신앙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야말로 겸재의 화첩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쏘시개로 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몰라가지고 진짜로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그렇게 떠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그렇게 투덜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어제까지 묵상했던 신명기에서도,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광야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총정리해가지고 다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계명과 율법 명령하실 때마다, 이를테면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려 그러면 여튼 뭐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도대체 누가 너한테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속량해 내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 당연한 일이고, 이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해지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마음에 새겨가지고 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다 말하고, 네 손자들에게도, 손자들은 경험을 못한 거예요. 애굽의 열 가지 재앙도 경험 못하고 홍해를 걷는 적도 없고 광야에서 손자들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는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들려주라고, 들려주라고. 너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명기 11장 7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네 눈으로 보았으니 너 그거 잊지 말고 네 자녀들, 네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세상에 시험이 많거든요.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정말 경험하고도요,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기도응답을 받았는데요, 몇 달 못 돼서 잊어버려요. 정말 내가 그 기도 제목, 그 응답만 해주시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여하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놓고 잊어먹은 그 손들어 보시죠. 다 잊어먹어. 네. 그거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는 여하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집에 가서 무슨 불후의 명곡 한번 보면 잊어먹고 다 이렇게 잊어먹는 거예요. 연속곡 한번 보면 다 잊어먹고 그 잊어먹어버려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 신약, 이게 약속이잖아요.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정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낳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골골대던 사람인데 진짜 큰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신실함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선한 복을 누리면서도 금방 하나님 잊어먹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셔도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다 포로되어 끌려가는데 그 비참한 처지에서 아,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약속 지키셔가지고 그나마 남은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는지 우리 성경 읽으면 역사 속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거 다 확인하면서도, 다 알면서도, 자기가 다 안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유혹이 많거든요. 시험이 많아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욕망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욕망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시편 100편 읽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날 예배당 출입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몰라요? 다 하나님을 아니까 예배당 출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성경이 가장 먼저 선포하며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딱 읽으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노래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쭉 산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운율이 있는 시입니다.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운율이 있어요. 운율.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히브리 말로 읽으면 한편의 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운율이 있는 시기 때문에 이게 아주 흥겨운 노래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 1장에 담겨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두려워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요, 세상은 무서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이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1장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이, 창조하신 것들이 내용상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표를 보시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셨는데요, 그 빛이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분화가 돼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나누시는데요,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사는 새들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세요. 셋째 날에 무치 드러나라 하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가 돋아나라고 하셨는데요, 여섯째 날에 그 땅에서 사는 생물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요, 시적인 운율이 있는 데다가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가지고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요, 점점 자라나요. 점점 채워져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요, 점점 아름답게 자라나고 점점 풍성하게 채워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장절 끊을 때 늘 31절에서 끊는 게 좀 안타까워요. 보통 창세기의,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이거든요. 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창조의 일종의 화룡점정 같은 거예요. 창조의 아주 이 마지막 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안식을 누리기에 충분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두려운 곳 아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로운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낮은 선한 신이 다스리고 밤은 악한 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시편 74편 16절 17절 보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시고 땅의 경계도 정하시고 여름 겨울도, 여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겨울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달력이 있는데요. 그 달력은 이사하는 날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아, 달력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사날도 마음대로 못 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를 손 있는 날로 정해야 돼요. 그 정도 용맹한 담대함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삿값도 싸대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면 이삿값이 비싸대요. 몇 달 만에 막 예약하고 이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남쪽으로는 가면 안 되고 어떤 날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런 날도 있대요. 아이고, 제가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앞으로 이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옛날 살던 동네보다 앞으로 이사 왔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이렇게 지구 한 바퀴 돌면 다 똑같아요. 제가 그랬는데. 아유, 사람들이요.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에 매여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시간에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성경 하나 더 읽지. 뭘 그걸, 그런 걸 가지고 전전긍긍.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로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차렷하고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정도 크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제가 오늘 시편 100편 3절을 여러 번 읽는데 이유가 뭘까요? 외우시라고, 마음에 새기시라고. 시편 100편 3절은 마음에 새길 만한, 마음에 새길 만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 지난주일 신명기 묵상할 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신 양이다. 세 가지. 사실 그의 것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뜻이다. 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그의 것이다. 고 하는 거는요. 우리말은 정말 간단한데요. 이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메아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집에 보물 많죠. 뭐 목걸이, 팔찌, 귀걸이, 뭐 옥반지, 금반지, 다이아 반지 없으세요? 그런 거? 아, 없으시군요. 우리 집에만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여튼 뭐 이를테면 보물이 많다. 보물. 보물이 많은데 이를테면 옥반지, 뭐 무슨 뭐 금반지, 뭐 은반지, 기타 등등 이를테면 반지가 여러 개인데 그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지. 이를테면 예를 들면 뭐 팔찌가 있는데 금팔찌, 은팔찌, 옥팔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팔찌, 게르마늄 팔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귀한 보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소유라고 할 때 이 소유라는 말은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 그래서 세굴라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내 소유. 세상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 많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3절에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고 할 때 그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백성이요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라 그럴 때 고대 사회에서 왕과 백성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왕과 백성을 독특하게 규정하세요. 고대 사회의 왕, 고대 근동의 왕은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세력이 커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왕이었어요. 이게 입헌군주제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뭐든지 왕의 뜻이 중요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조선시대 왕과 또 달라요. 조선시대 왕과. 우리나라의 왕과 고대 근동의 왕이 달라요. 고대 근동의 왕은 그야말로 유일한 권력자예요. 그런데요. 우리 엊그제 신명기 17장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려는 생각이 나거든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를 세우고 타국은 안 돼. 뭐 이러면서 왕에게 주신 몇 가지 규정을 본 적이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고대 근동의 왕과 달라요. 고대 근동의 왕은 힘을 가지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심을 받는 왕은 일종의 사명이었던 거죠.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상 묵상할 때 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잘한 거 창녀의 한을 풀어준 이런 거 왕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왕이 해야 될 일 다윗 훌륭한 왕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이방인을 물리치고 이방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준 그거 다윗이 한 일. 정의한 공의를 행한 사울 같은 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울은 악한 왕. 왜냐하면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 때 정의한 공의를 행한 왕. 그래서 훌륭한 왕, 예배하는 왕, 노래하는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좋은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하늘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마치 양을 보살피고 돌보듯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럴 때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이요. 여튼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보는 양과 진짜 양은 다르대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양은 푸른 초원에 하얀 그런데요. 제가 진짜 팔레스타인에 가가지고 그 양을 봤는데요. 엄청 더러워요. 양은 엄청 더럽고 냄새도 많아요. 막 이 양은 뭐 여튼 벌레 하나를 제 손으로 못 쫓는데요. 양이 손이 엄청 가는 짐승이래요. 그리고 양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양 사이에 염소를 같이 넣고 키우는 이유는 이 염소가 뭘 어떻게 해야 이게 따라가는 거고 많이 하여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신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명기 9장 우리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양 떼처럼 인도하셨다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시편 78편 51절 52절을 보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 것들을 치셨으나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 장자들을 다 심판하실 때 시편 78편 5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하나님은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이 광야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이끄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9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요. 양이면 양답게 말을 좀 잘 들으면 되는데 이 머리에 뿔난 양인 거예요. 엉덩이에 뿔난 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근심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말 잘 듣는 양 같아요. 엉덩이에 뿔난 양 같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이 고든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좀 유순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도 하고 굴복도 하고 복종도 하고 이렇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양,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목자시거든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찬송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보시면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찬송.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찬송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어떤 반응,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아요. 세상에는 우울하고 답답한 일 많거든요.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요, 진짜 힘든 기도일수록 응답이 빨리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요, 찬송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 빌립보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본래는 아시아 지역, 요즘으로 치면 터키 지역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마게도니아 지경으로 갔는데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였거든요. 그런데 빌립보는 일종의 로마의 전원도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어가지고요,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하튼 이 은인자 중 어떻게 하면 이걸 전도를 잘할까 며칠 동안 상황을 살피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요, 조심스럽게 일합니다. 당장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헌신하려고 그러는데요, 잡히는 거예요. 묶이는 거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제대로 받고 왔는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길을 제대로 따라왔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원통할 때가 있어요. 손발이 다 착고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도 손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뭘 마음대로 못하고 이게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요. 속으로 찬송한 것이 아니고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밤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갑자기 난 지진이지만 하나님은 찬송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도바울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풀어졌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망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회개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절에서 보는 거죠. 찬송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둡게 느껴지고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끝이 언젠가 싶을 때가 있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인데 저도 힘들 때 찬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때도 있어요. 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찬송 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날 밤에도 순서대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제가 늘 이렇게 얼굴이 해맑아서 늘 좋은 줄 알지만 저도 스트레스 만땅일 때도 있거든요. 그날 밤에 여하튼 스트레스 만땅이었어요. 여하튼 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여하튼 기도가 될 때도 있는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가 안 될 때 찬송.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3절 가사가 뭐냐 하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 이게 3절이거든요. 그날 밤에 옛날 이거 리모델링 하기 전 강단이었어요. 리모델링 하기 전 강단 밤에 혼자 기도하는데 부드러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 그런데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밤에 진짜 그랬어요. 그 밤에 정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엄청 울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가벼워져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암초가 있거든요. 근데 물이 차오르면 암초가 더 이상 암초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큰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은혜가 있으면 더 이상 그 장애물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인생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진짜 힘이 들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열 곡을 부르는 것보다 한 곡을 열 번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부르는 거 좋아요. 한번 다 불러보시 내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불렀다 한번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지는 않고 저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하고 밥 먹는 거 어려워요. 제가 시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만요. 누구랑 밥 먹을 때 돈 내고 밥 먹는 저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드릴까요? 너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만 내서 밥을 같이 찬송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다 이렇게 한번 불러.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찬송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찬송. 우리 서지훈 선교사가 금요일마다 기도 편지를 보내요. 얼마 전부터 공수정 선교사가 음악 선생 출신이거든요. 공수정 선교사가 부른 찬송이 거기에 따라와요. 두 주 전에 공수정 선교사가 찬송을 이렇게 부른 얼마나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몇 날 며칠을 따라 부르다가 오늘 같이 부르려고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 이거 공수정 성교사가 부른, 제가 어제 파일 보내드렸죠. 그 공수정 성교사가 부른 찬양. 그리고 뭔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여튼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찬송이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의인은 알지어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의 계셨으니 양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4절 5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는요, 입술로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신명기 16장에서도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목요절, 칠칠절, 초막절은 유월절이고 맥주절이고 수장절이에요.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여튼 이게 3대 절기인데, 그런데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반드시 반드시 나와라.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느냐. 그래서 뭐 백가만이 주셨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천가만이 주셨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헌물을 드려가지고. 근데 이 헌물의 용도가 뭐냐 하면 신명기 16장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레위인들, 노비들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근데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절기 때 드리는 제물이고 그 외에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아시지만 화목제 드릴 때 내장과 기름은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당일에 다 먹어요. 당일에. 감사의 제물은 당일에 다 먹어요. 당일에 다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당일에 다 먹으려고 그러면 사람들보다 잔치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요. 감사의 제사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도 응답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준 특별한 복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노래만 부르고 말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뭔가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뭔가 재물을 바쳐서 어떻게 하냐. 주변에 여전히 공고한 객과 고아와 과부나 레위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은혜와 복을 뭐 누리면서 잔치를 벌이기에는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우리 주변에도 뭔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뭔가 어려운 처지에서 근심과 고민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 네가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찬송을 불러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거 적용하려고 절기 때마다 어려운 이웃 돕는 거기도 하거든요. 나름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한턱 내세요. 한턱 내세요라는 건 자기 입장이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한턱 낼 테니까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응. 왜 안 하세요, 지금? 옆 사람에게 제가 한턱 내드릴 테니까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예. 뿔 달린 양들이 따라 나고 지금 다 이제 쓰는 목이 고든 백성은 안 따라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찬송이요, 단지 입술의 열매로만 끝나는 것은 그거는 입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정말 하나님께 찬송할 만한 제목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네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너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과도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과도 함께 한턱 내고 식사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노래하라고. 그래서 네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네 감사가 다른 사람의 찬송이 되고 네 찬송이 공동체의 찬송이 되고 결국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할 만한 이유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증폭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은혜를 나날이 누리면서 우리 안에 찬송이 점점 더 증폭되는 그런 선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